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 조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국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을 지지한다며 원활한 전환과 충분한 원유 공급을 위해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과 광범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은 이란 지도자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때까지 이란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 동안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제재 예외 조치는 다음 달 2일로 만료됩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 합법적인 것으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00명 가까이 숨진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발 사건에 국제 테러 단체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오늘 현지 급진 이슬람 조직 NTJ를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등 국제 테러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NTJ가 최근 스리랑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대규모 테러를 감행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사건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22일부로 비상지휘권을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2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실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95% 이상 완료된 가운데 젤렌스키 후보가 73%를 득표해 25%를 얻은 페트로 포레센코 현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젤렌스키 후보는 국민 여러분을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포레센코 대통령도 곧바로 패배를 시인하고 젤렌스키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포로센코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험이 없는 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력 궤도로 재빨리 돌아갈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번 선거 결과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유럽과 북미 순방에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 6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엽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에게 각국 정상들과 세계 경제와 자유무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이번 순방에 최근 중국이 유럽 지역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첫 순방국인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최근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노트르담 성당 재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반군 탈레반 측과의 비공식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이 양측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아프간과 탈레반의 대화가 연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모든 당사자가 상호 이해에 도달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포괄적인 아프간 내부 대화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에 정선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황해도는 밤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At the top of the list is our shared diplomatic efforts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9일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의 2+2 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두 나라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며 공유하는 가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맨 위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WMD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모두 포기하도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며 두 나라는 모든 대북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이 모든 범위에 걸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관한 공조 지속 방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곧바로 양측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로 패트릭 샤너인 미 국방장관 대행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우리는 북한의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납북자 문제를 지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issue that President Trump raised, he not only raised it with Chairman Kim, he's raised it in every conversation.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가진 모든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미국은 일본의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사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e was aware of this issue before it was raised. He acknowledged the issue and you should know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raise this issue.
고노 외무상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직접 대면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에 매우 감사하다며 이 문제는 일본과 북한 간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회가 있다면 김정은을 만나 직접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북일 정상회담 일정은 없다며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핵과 미사일, 납북자 문제가 해결될 때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을 협상에서 배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우리는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나는 여전히 팀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thing's changed. We're continuing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But it'll be my team,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will continu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노력을 책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은 나의 팀일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유월한 비핵화 약속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의 권정금 미국 담당 국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북한은 미북 협상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며 폼페오 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간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 약속을 했고 자신에게도 개인적으로 몇 번 했다며 우리가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의 외교팀은 계속 그런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에 앞선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해 제재 완화 없이 이런 과정이 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지나 헤스펠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지혜를 발휘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스펠 국장은 CIA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헤스펠 국장은 18일 미국 어번대학교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 참석해 우리가 대화를 통해 북한과 관여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과정에 따르는 어려움과 장애, 도전들을 경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오랜 실패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지혜를 발휘해 북한 지도자에게 손을 내밀고 북한 주민에게 다른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많은 행정부가 어려움을 겪어온 문제거리였다며 비밀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정권이나 확산에 연루된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헤스펠 국장은 CIA가 북한에 대한 엄청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팀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다른 곳으로 이끌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다른 미래를 건설하도록 북한과 정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구축하고 있다며 CIA는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핵심 당국자들을 겨냥한 북한의 거친 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톱다운식 비핵화 담판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네요.
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현상인데요.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비난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시정연설이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멍청해 보이고 사리 분별 없이 말한다며 날선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한다며 저질적인 인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인신공격을 가하는 건가요?
예,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은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 때문에 하노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공격을 통해서 이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행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쾌감만 자아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 탓으로 주장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미국의 대북정책 이반과 결정을 책임진 핵심 당국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볼튼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하자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공격적 행태를 계속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과는 크게 다릅니다. 북한은 현재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고 싶으면 미국이 빅딜 등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올해 말로 시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 관련 발언에 곧바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 용의를 밝히고 있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추가하지 않겠다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훌륭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실무 수준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재개를 위한 모종의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이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는 서신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최선희 부상이 볼튼 보좌관을 비난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두 수뇌분 사이에 3차 수뇌회담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사될 수도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 사이의 간극이 좁혀질지 여부입니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를 완화해보려는 북한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윌리엄 코트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코트니 전 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유착을 대미 지렛대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핵 문제만큼은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를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코트니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이 가시화됐습니다. 두 나라의 밀착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So I think the meeting was probably requested by Kim Jong-un.
아마도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요청했을 것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을 압박해 줄 것을 러시아에 부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이번 만남은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협력할지 아니면 회방꾼이 될지 가늠할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시나요?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ussia has consistently voted for sanctions.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핵 확산을 반대해 온 러시아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협조적이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대미 압박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아, 그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The Russians have always supported phased
reduction of sanctions on North Korea.
Right.
러시아는 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늘 지지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중국 외교차관과 함께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 행동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 해법과 상반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계속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자국의 입장 역시 바꿀 수 없을 것이고요. 북핵은 극동 지역의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에도 당연히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더 힘쓸 겁니다. 따라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를 완화해 보려는 김정은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러시아의 대북 외교 정책은 무엇입니까?
1990년대 러시아는 북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주된 초점이 국내 문제, 서방 국가와의 협력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된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면서 러시아는 다른 강대국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조하기 시작했고 외교 정책에서도 북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이 6자회담에 참여했던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Russia played less of a role then because it was more concerned with internal affairs.
러시아는 6자회담 당시 대체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었죠. 하지만 국내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만큼 이런 노력에 앞장서진 않았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시리아 문제 등에 개입하며 외교 정책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북한 문제도 그 일환입니다. 물론 북한 핵 프로그램이 크게 진전된 데 따른 위협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코트니 전 대사로부터 북러 관계와 정상회담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에 정선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역으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이 선박은 사실상 억류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은 북한 선박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선박 동탄호입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19일 목적지인 말레이시아 캐마만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지만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과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동탄호는 19일 오후 1시께 캐마만 항구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현재까지 같은 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가 이번 사안에 정통한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캐마만 항구의 통지문에는 북한이 연관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택한 모든 지시와 결정을 참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선박이 당국의 조사와 새로운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착 이후 항구 경계 밖에 정박하도록 지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말레이시아 항만청이 동탄호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캐마만 항구 측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선박업계 관계자는 19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선박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이 항구 경계선 바깥에 대기시킨 것이라며 정박과 조사를 명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떠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입항 보류가 내려진 것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말레이시아 당국이 억류 수순에 돌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4월부터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호가 지난달 27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으로 옮겨져 싣고 있던 석탄 26,500톤, 약 300만 달러어치를 바지선으로 하역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1일을 전후해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베트남 디사가 선주로 있는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에 실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당초 동탄호의 목적지는 캐머만항에서 약 30km 떨어진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쿠안탄항이었지만 운항 도중 이를 변경했고 여기에 속도까지 늦추면서 예정일인 17일보다 이틀 늦게 현재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D사는 동탄호를 다른 업체에 빌려줬고 이 업체가 용선을 준 또 다른 회사가 이번 운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는 D사의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자국 출신 브로커인 에코 세티아 모코에게 석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후 인도네시아 세관이 해당 석탄의 수출을 허가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26,500톤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석탄 거래의 당사자들은 문제의 석탄에 대한 선화증권을 다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가 확보한 이번 석탄 거래에 대한 선화증권에는 석탄의 화주와 수화인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중국 난징의 한 회사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행된 선화증권에는 화주가 인도네시아 브로커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 기재됐고 수화인도 말레이시아의 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또 최초 선화증권에는 화물의 종류를 무연탄 26,500톤으로 명시했지만 새로운 선화증권에는 인도네시아 석탄이란 문구로 변경됐습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가 부여되는 정식 상품 명칭인 무연탄을 지우고 인도네시아 석탄이라는 모호한 상품명으로 바꿔 적어놓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선박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정치적 결심이 필요하다고 유엔사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남북 군사 합의서의 성공적인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엔사가 창설될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돼야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최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유엔사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 설명회에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돼야 유엔사 임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엔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면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해체될 만한 정치적 상황이나 조건, 환경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추측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미국과 남북한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유엔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So the simple answer is we don't know. It will be a political decision.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전협정이 더 나은 무엇인가로 대체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사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남북 군사합의서의 성공적인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So our number one focus area right now i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We are in full support.
유엔사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합의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서가 지난 66년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유효성을 입증한 정전협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유엔사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에 미래 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하든 미군이 주도하든 유엔사는 연합사를 지원할 것이며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북한과 세계화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위기 시에는 긴장을 완화하면서 전력 제공국이 추측이 돼 전투부대인 미한 연합군 사령부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신상범 한국군 소장은 정전협정의 핵심은 적대행위 중지와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방지라고 설명했습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군사정전협정은 현재 남북한이 평화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의 핵심 기준 역할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랜스타드 대표는 정전협정을 감독, 감시, 조사하는 것이 핵심적인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연습을 참관하고 이 연습이 방어 억지 훈련인지 감시, 감독하는 일도 맡고 있다며 한국군과 미군,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방어적이며 억제력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북한이 협조하지 않아 남측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있다며 북한이 문호를 개방해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북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어 부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관광이 조만간 남측에서만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very close discussions with the Iraq Ministry of Defense regarding opening of the
JSA에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의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조만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DMZ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는 둘레길 방문객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미북 관계를 서로에게 공을 넘긴 뒤 관망하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건데 당장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과 같은 조용한 현상 유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it's a quiet status quo for a while. We'll see which country gets more impatient. But I think President Trump has indicated as long as they're not testing, he seems to be happy.
클릭네 연구원이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조급해할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만족해하면서 실제로는 진전이 없는데도 이를 성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긴장을 높이지 않는 한 미국은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릭네 연구원은 북한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sort of consistent with North Korea's actions since Hanoi. They're trying to gently, incrementally increase pressure on the U.S. without going too far. So we saw the first vice foreign ministers.
북한은 너무 멀리 나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대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일관된 태도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여전히 환영하고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하노이 회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클릭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Right now we're really in a holding pattern. Both sides think that the ball is in the other's court. President Trump is highlighting the relationship, though it's accomplished nothing so far. Kim signaling that
이어 클링리 연구원은 현 상황을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편에 공의가 있다고 여기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깨지진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인식하기 전에는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미국 역시 일괄 타결식 북핵 해법에서 물러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이 서로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Well, first of all, it's typical in diplomatic dealings to be waiting for the other side, and that's exactly what both sides are saying right now. But it's also murky. The U.S. position is murky.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양측은 현재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외교 협상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북한은 확실한 혜택 없이 절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미국의 이로운 작은 목표들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주장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를 상기시켰습니다.
Needs to realize that North Korea is not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first, and probably not ever, but certainly not first, and not without some very significant benefits. Number two, the U.S. government should.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수용한다면 반대급부로 남북 경협을 위해 약간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시정연설에서 트럼프와의 로맨스 기한을 설정해 공표했지만 이는 제재 완화에 실패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ll, yes, I think Kim Jong-un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Trump-Kim bromance. He's saying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U.S. needs to change its attitude. I think this is a demonstration of Kim Jong-un's weakness. You know, he failed.
맥스웰 연구원은 제재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모든 불법 행동이 중단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적 관여 목적의 제재 면제 등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may be some certain sanctions waivers to allow South Korea to conduct some economic engagement. Although the U.S., I believe, will.
맥스웰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김 씨 일가의 돈줄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다른 영역의 경제적 관여는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남아시아 국가 스리랑카에서 21일 하루 동안 8건의 연쇄 폭발이 발생해서 약 290명이 목숨을 잃고 5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이 희극 배우 출신 정치 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최대 축일의 하나인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네요.
네, 21일은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축일의 하나인 부활절이었는데요. 스리랑카의 주요 성당과 호텔 등 8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 수만도 290명에 달하고요. 50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날 오전에 먼저 6건의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행정 수도인 콜롬보에서 4건, 콜롬보 북쪽 네곰보 지역 또 스리랑카 동부 해안가 마을인 바티칼로아에서 각각 1건,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온 나라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두 곳에서 더 폭발이 발생하면서 스리랑카는 극도의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 피해 장소가 주로 성당과 호텔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콜롬보 성 안토니오 성당은 이날 부활절을 맞아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콜롬보 북쪽 네곰보 지역도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곳의 성당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동부 해안 바티칼로아에 있는 교회 역시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 폭발로 천장 지붕이 뚫리고 피투성이가 된 바닥 등은 당시 참혹한 모습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호텔은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5성급 호텔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피해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적어도 3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스리랑카 정부는 현재 32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37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참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중국, 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중에서 온 외국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가 밝혀졌습니까?
아직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나오는 단체는 없는데요. 하지만 스리랑카 당국은 초기 수사 결과 7명의 자살 폭탄범이 이번 공격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명은 콜롬보의 고급 호텔인 샹글리라 호텔에서 자폭했고요. 나머지들은 다른 호텔 2곳과 교회 3곳에서 자폭했습니다. 스리랑카 경찰은 이번 연쇄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 2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사건이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앞두고 조짐이 있었다고요?
예, 스리랑카 경찰 당국이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현지 이슬람 과격단체가 콜롬보 인도대사관과 주요 교회 등을 겨냥한 자살폭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스리랑카의 오랜 종교적 갈등 때문에 불거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이번 사건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스리랑카 정부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대부분도 차단했고요. 23일까지 공휴일로 선포하고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공항과 항만 등 주요 시설물에는 군인과 경찰을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 투표가 끝났군요.
네, 21일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이 코미디언이자 정치 경험이 전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드라마가 현실이 됐다. 우크라이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라면서 우크라이나 대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95%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젤렌스키 후보가 73%,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은 25%도 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 뒤바뀔 수는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젤렌스키 후보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젤렌스키 후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화제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코미디언 출신으로 자신이 연기한 드라마 속 인물과 같은 행보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젤렌스키 후보는 지난 2015년부터 방영된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에서 역사 교사 역을 맡았습니다. 젤렌스키 후보가 맡은 교사는 이 드라마 속에서 날마다 부패한 정권을 비판했는데요. 이 모습을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큰 인기를 얻고 여세를 몰아서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까지 거머쥔다는 내용인데요. 지금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현 포로셴코 정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포로셴코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건가요?
네, 외교나 국방, 경제 모두 실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의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는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수준이고요. 반면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험이 없는 젤렌스키 후보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있을까요?
네,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크림반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포로셴코 대통령을 비롯한 비판자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정치 신인 젤렌스키 후보가 노련한 정치인인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제대로 협상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 포로셴코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친서방 노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유럽연합 가입 등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후보가 유대계라고요?
네, 동부 유대계 가정 출신인데요. 젤렌스키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우크라이나는 대통령과 총리 모두 유대계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선은 오는 10월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주요 매체는 그때까지 현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총리가 위임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뉴스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역시 18일 공개된 뮬러 특검 보고서였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주말에 많은 정치인이 TV 방송에 나와서 특검 보고서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네들러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대통령 탄핵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들러 위원장 발언이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연방의회가 조사를 더 해보고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만일 사법방해 혐의가 증명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원회가 뭘 더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예, 뮬러 특검이 이미 조사했던 항목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혐의가 핵심입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혐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특검이 두 혐의에 어떤 결론을 내려놨죠?
네, 이 내통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특검이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법 방해 혐의가 문제로군요.
예, 네들러 위원장은 연방의회가 이 혐의를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요, 21일 미국 폭스 뉴스 방송에 나왔는데요. 의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결정을 미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특검 수사 관련자 의회 증언을 추진하고 있죠.
네. 오는 5월 1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요. 다음 날인 2일에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뮬러 특검의 증언할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네들러 위원장이 5월 23일까지 의회에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뮬러 특검이 이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요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보 성향이 있는 몇몇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도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에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는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네, 일단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대선이 1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탄핵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역풍이라고 한다면은 탄핵 추진에 반발해서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탄핵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투명한데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22일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예, 특검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예,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로부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던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에 트럼프 후보 진영이 클린턴 후보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러시아 쪽 인사와 접촉했었죠?
네, 맞습니다. 2016년 여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진영 고위 관계자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접근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이 뮬러 특검을 조사하던 내통 혐의에서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 모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적에게 불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도 이 트럼프 타워 미팅에 나간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게 불법인지 알고 나갔다는 걸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언론 논평을 보면 적국인 러시아가 탈취한 정보를 받는다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니 전 시장은 입수한 정보가 어떤 정보냐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후보에 대한 정보라서 문제가 없다는 말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 의원이 이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의 도움을 환영했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며 비판했는데요.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런 일이 정치권에는 흔하다면서 롬니 의원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황해도는 밤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3도, 낮 최고 13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모두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대부분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 23도, 신의주 최저 10도, 최고 19도, 강계 최저 9도, 최고 25도, 해주 개성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13도, 최고 21도, 개성 최저 12도, 최고 24도.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7도, 최고 26도, 장진 최저 1도, 최고 22도, 해산 최저 3도, 최고 25도, 선봉 최저 4도, 최고 13도, 원산 최저 10도, 최고 2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본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본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 조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국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을 지지한다며 원활한 전환과 충분한 원유 공급을 위해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과 광범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은 이란 지도자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때까지 이란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이탈리아,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 동안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제재 예외 조치는 다음 달 2일 끝납니다. 300명 가까이 숨진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발 사건에 국제 테러 단체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오늘 현지 급진 이슬람 조직 NTJ를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 등 국제 테러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NTJ가 최근 스리랑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대규모 테러를 감행할 역량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사건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22일부로 비상지휘권을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20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약 300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실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 볼로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95% 이상 완료된 가운데 젤렌스키 후보가 73%를 득표해 25%를 얻은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젤렌스키 후보는 국민 여러분을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도 곧바로 패배를 시인하고 젤렌스키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트위터에 경험이 없는 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력 궤도로 재빨리 돌아갈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번 선거 결과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유럽과 북미 순방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 6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엽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에게 각국 정상들과 세계 경제와 자유무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이번 순방이 최근 중국이 유럽 지역에서 1대1로 구상과 관련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반군 탈레반 측 간의 비공식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이 양측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아프간과 탈레반의 대화가 연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모든 당사자가 상호 이해에 도달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포괄적인 아프간 내부 대화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쿠데타로 바시르 대통령의 30년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린 가운데 시위대가 군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바시르 퇴진 시위를 주도한 수단 직업인 협회 대변인은 어제 군사 과도위원회는 다른 모든 정치 세력의 요구를 검토한다면서도 우리 요구에 응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